느헤미야의 8장의 배경은 페르시아 시대, 아직 포로 식민지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새로이 건축하길 원하여서 1차, 2차 걸쳐서 포로 기한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 건축이 진행 중이었으나 중간에 여러 가지 방해 공작 때문에 잠깐 멈춰진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산궁에서 왕의 잔을 맡았던 느헤미야는 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지요. 그 왕에게 본인이 가서 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가를 얻는 과정이 이 느헤미야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할 만큼 느헤미야가 신앙으로 정말 가슴으로 얼마나 이 땅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 멀리 있으면서도 자기 안락에 만족치 않고 멀리 있는 민족들을 챙겼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살짝 요약하면 이제 성전이 준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일을 했는지 리스트가 앞에 쭉 언급된 다음에 8장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제 고생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물리쳤고 성벽도 제대로 되었고 이제 좀 편히 있을 만한데요. 갑자기 오늘 그 에스라의 말씀에 의해서 받은 명령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초막절을 절기라는 절기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 의미도 되지만 행동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작은 초막을 본문에 소개된 것처럼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뜰을 내 수문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곳곳에 초막을 짓는데 이 사용하는 재료가 견고한 재료가 아닌 산에 가서 주워서 얻을 수 있는 감람나무가지 또 뜰감람나무가지 하성류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같은 그런 나무가지를 엮어서 초막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 모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지은 다음에 그 안에 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과거 거처없이 널 노숙하며 지냈던 그 시절에 모형을 회상하게 해주는 바로 중요한 학습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당시의 생활을 다시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명령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왜 이 시기에 초막절의 명령을 내리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이 시기에 요 지점에서 바로 초막절에 관한 명령이 등장하는 하나의 기둥은 기억이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기억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실은 출애굽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미 그 사이 광야 정복, 광야 시대에 지나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거쳐서 또 사사 시대에 거치고 통일왕정, 분열왕정 다 거쳐서 포로 시대 바빌론 통과 후에 온 페르시아 시대거든요. 엄청난 시대가 이미 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난데없이 뜬금없이 초막절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웅크리고 지내라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은 기억조차 희미해져 밋밋해가는 너희의 기억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리고 어떤 충격적인 사실에 굉장히 붕괴하고 각성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단하곤 하지만 사실은 유효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불붙듯 뜨겁게 강렬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서는 당연한 것으로 아니면 잊혀진 것으로 아니면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나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바로 순간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에 대한 장애를 가지는 정도를 첫 단계 건망증이라 하지요. 건망증은 잠깐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임을 오늘 오후 1시에 하자 그랬는데 혼자 가서 밥 먹고 있고 들어서 아 그랬지 하고 말해주면 기억하는 그 정도, 그것이 건망증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해지면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 왜 밥 먹고 있어? 그러면 언제 약속했어? 반문하는 단계, 여기서는 조금 의심할 단계가 되고요. 요 상태가 조금 더 많이 반복되고 나면 치매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리 일깨워주고 리마인드 해주고 여러 가지 메모해주고 해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심해지게 되면 병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언약의 백성, 내가 선택해서 정말 내 품에 두고 싶은 너무 귀한 백성들인데 이 백성이 나의 은혜를 잊어먹고 그 은혜를 촉촉히 입었던 뜨거웠던 그 시절을 잊어먹고 지금 성벽도 떡하니 건축했다고 해이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걱정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은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편했던 기억. 자, 광야 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만 장정이 지금 정처 없이 길거리를 나왔습니다. 자기 혼자만 나왔나요? 걷지 못하는 어린애 부양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우막 끌고 처자 끌고 앞에서는 메가폰 잡지 않은 모세가 육성으로 모든 것을 전달했을 텐데 참으로 어떻게 하였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 엄청난 대열이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온전했겠습니까? 마실 것이 온전했겠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잘 것이 분명했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잔다고 유일하게 추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움막 같은 것을 짓고 임시 거처를 지은 것입니다. 텐트를 지은 것이죠.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메고 다니는 장막으로 겨우겨우 그 안에서 아마 새우잠 같은 잠을 평생 지냈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불편했던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8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거주에 산다는 것입니다.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도 7장 13절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정착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만한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굉장히 오래된 기억의 거처가 없어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그 불편한 움막에 초막에 우거했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라는 것은 불편했던 기억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생활을 했던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뭐하는 고생인가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겁니다. 왜? 불편했던 경험을 너희가 다시 한번 해봐야 현재의 지금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비교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가끔은 우리가 많이 과거의 것들이 불편했던 것들을 까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았던 60, 70년대의 그런 상태를 너무나 까먹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번영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적인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기억의 또 하나의 내용은 불편한 기억이지만 속 편한 기억도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절엔 모세의 영도자가 있었고요.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놀라운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것만 보면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더울만 하면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엔 추워서 일교차가 심한 그 지방에서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때 따뜻한 불기둥으로 모두 다 옹기종기 모여서 자면 되는 거예요. 속 편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그때만 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그 시절 바로 초막을 짓고 거기 그거 해라. 그 얘기는 너희 불편했던 경험 아울러서 속 편하게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했던 그 지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의 축이 다 하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바로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억의 축과 더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축은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초막절 행사를 얘기하면서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 관한 행사에서는 다른 절기와 달리 기뻐함에 대한 명령이 많이 나타납니다. 레위기 23장 44절에서도 첫날에는 다 초막을 짓고 거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갯벌들을 끄고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렛 동안 절기를 즐겨라 기뻐하라. 물론 추수한 기쁨이 많으니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별로 좋지 않아서 토양 자체가 고운 밀가루같이 점착력이 없어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어떤 씨앗이 정착해서 번성하기 힘든 상황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적기 때문에 이슬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고요. 1년 중에 한 150일 전후에서 내린 이슬을 모아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모아서 농사를 짓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추수하는 날이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시편 말씀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얘기가 바로 척박한 농업 환경 가운데서도 이 추수 감사를 기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초막절이 갖고 있던 기쁨의 이야기는 신명기에도 계속되는데요. 신명기 16장 15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서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즐거움이 없는 초막절은 초막절이 아닌 것입니다. 잘 기억했다면 우리가 불편했던 것,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기억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다면 그 기억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근거 첫 번째는 이 바로 초막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든든하게 동행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우리 곁을 항상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지요.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동행하셨던 과거 광야 생활에서의 기억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그것을 통해서 꺼내지 않는 기쁨의 근거를 찾아내라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바로 본문 앞서장에 초막절을 맞이하기 직전에 7월 첫 하루에 속죄일을 맞이하는 그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사람들의 반응과 거기에 대한 즐거움이 함께 어울리면서 느헤미야의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는 주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기뻐하면 힘이 날 것 같은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 우리에게 힘 주시면 기뻐할게요가 아니라 너희가 기뻐해라.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내 손잡고 내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늘 지시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느끼고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행을 잘 하려면 첫 번째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잘 어그러지지? 하시는 분은 뭔가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같이 여행 가겠다고 나섰는데 나는 서울 가고 싶은데 친구는 부산을 가고 싶다. 그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도 재미가 없는 것이지요.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을 때 그 목적이 나에게 맞추어서 함께 시너지를 이룰 때 방향성을 가지고 더욱 돌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잃었다면 나의 목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아닌지, 아니면 마이너스 방향에서 이 힘을 빼고 있지 않은지. 두 번째, 동행을 잘 하려면 목표도 같아야 하지만 방법도 같아야 합니다. 나는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데 이 친구는 KTX를 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동행이 힘든 것이지요. 방법이 다르면 같이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선왕께서 이루어 놓으신 막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적 엄청난 규모의 재테크를 잘했던,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부강한 나라 이루는 것 목적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수많은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섬기지 않는 이방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었지만 왕국 중심으로 행해지게 되고 결국 유다의 종교적 부패상은 멀쩡했던 통일왕국을 흔들어서 로보암과 함께 분열왕국으로 가는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방법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같아야 하고요. 방법이 같아야 즐겁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동행을 잘하려면 보폭이 같아야 합니다. 잘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멈칫멈칫하고 신용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빨리 갖고 싶은데 아마 신 가버리면 동행이 아닙니다. 경주는 될지 모르겠으나 동행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속도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사울, 훌륭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울 하면 우리는 워낙 다윗과 비교되어서 그 나쁜 왕으로 생각하지만 사울이 첫 왕으로 발탁될 때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여러 가지로 보폭이 달랐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사울이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성급하게 드려집니다. 자기가 먼저 빨리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고 결국 기이한 왕위는 다윗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참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은 패키지로 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모임에 가면 꼭 안 맞는 한 사람이 묶여져 있어요. 회의할 때마다 어그러지고 그 사람 달래다 보면 효율성 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 한 명 꼭 심어두셨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도 참 싫은데 같이 묶여져 있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꼭 원치 않는 사람이 하나씩 끼어 있는 것이 패키지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종합 선물 세트의 과자를 보면은 그 안에 조잡한 과자 하나, 여타만한 게 하나씩 끼어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하는 싶은 사람이 끼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그 각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잘 동행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과 잘 동행하는 방법을 우리 한번 깨달아 봅시다. 기도원이 그런 거 잘한 사람입니다. 기도원은 미디안을 잘 물리치고 성전했는데 그 안에 궁시렁대는 반대파들이 나타납니다. 왜 갈 때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냐고 불평하고 이러는데요. 기도원은 그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오라 그랬으면 오지도 않았을 사람이었으면서 하지만 대들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첫 단계가 받아들이죠. 당신들이 갔다면 훨씬 더 나보다 더 잘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치켜 세워줍니다. 이제 이렇게 볼이 부어있던 이 사람들이 입이 쑥 들어가고 그 팀에 순수하게 합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얻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얻는 자 천하를 얻고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그러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그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은 의지적으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니라. 자, 혹시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또 뭐 충성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하겠다고 하나님께 넙죽 엎드렸지만 시간 지나면서 내가 좀 똑똑하지, 내가 내 힘으로 이뤄냈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 2년을 그동안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예전에 현재 이 자리에 성숙했던 것과 오늘 현재 홍익성전 영적으로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과거를 생각합시다. 좁고 비좁은 불편한 초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를 살피셨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할 때에 내가 기쁨을 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야말로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즐거움을 누리시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찾기를 해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보석같이 숨겨놓은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부여잡고 내가 내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족한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며 광야 가운데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셨던 하나님이 동행하셨던 힘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거기를 즐겁게 갈 수 있게 우리에게 함께 밀어주시는 주님이 뒷힘이 될 것입니다. 거길 믿고 나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실 때 어떤 모든 생활 가운데서 낙망과 좌절이 아닌 애써 주님을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힘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생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주 밋밋해가는 기억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미천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저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은혜 베푸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어떤 모든 생활 가운데서도 저희가 낭만과 좌절이 아닌 애써 주님을 기뻐하고 기쁨 가운데 힘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동행하는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돌아볼 때 수많은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 속에 살았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운 산들을 넘게 하셨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이 여기 있기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여호와의 힘이 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피할 방향할 바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